주님,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각 가정에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 모든 다툼, 그리고 모든 이별, 헤어짐, 그 관계의 깨어짐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서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바르게 알아들었으면 소통이 될 텐데 나는 내 식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도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모릅니다. 제자들의 가치는 그냥 세상적으로 좌의정, 영의정 그냥 높아지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전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죽음이고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가치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누가 떡을 갖다 주었냐 우리 몰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늘 떡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는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소통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만나서 우리 협치를 합시다. 소통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남편들이 이제 50살이 넘어가게 되면 아내에게 날마다 잔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다행인 분들입니다. 아내들은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잔소리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답답해서 또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답답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이 먹고 이제 돈도 못 번다고? 그럼 이제 뚝성질이 푹 납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지.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들은 고집이 점점 세지고 아내가 하는 말을 점점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면은 그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또 뒤지게 싸웁니다. 못 알아먹어요. 고집만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감정으로 이제 폭발을 하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제가 서론에서 아까 처음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 15장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사실은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왕과는 대화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소통 불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 17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이 사울 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잘 설명을 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서 19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 너무 많이 변했어, 이야기입니다. 당신 너무 많이 변했어. 옛날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실 때, 뭐 몇십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당신 참 겸손했었지, 참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어. 자, 이 사무엘의 말이 듣기, 깨닫기 어려운 말입니까? 너무 쉬운 말이죠. 쉬운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20절, 2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로, 실로라는 말이 뭡니까? 트롤리. 나는 진짜로 거짓 없이 온전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는데 얘는 끌어왔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을 진멸했고 나는 다 했다. 다만 백성들이 여호와께 길갈에서 좋은 것으로 재물을 드리려고 그것들을 가져온 것이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실망하시며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슬프고 아프신지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전혀 그 감정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중간에서 그걸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더 강하게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많은 제사, 제물, 소장의 기름, 하나님 거기에 소중한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가치를 두시고 의미를 두시는 것은 순종, 듣는 것에 있다. 그렇죠? 그 의미를 사울은 모르고 있는데 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가? 그 원인이 사울 왕에게 그 원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의 진단에서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완고함. stubbornness. 이 히브리 말로 합사르라는 말인데 이 합사르라는 말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려고 하는 충동이 아주 강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충동이 강한. 이게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큰 돌문과 같은 거예요. 그냥 큰 돌덩어리 하나가 하나님과 사울 왕과의 이 소통을 교류가 감정의 교류, 의미의 교류가 안 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완고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완고함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의미를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울 왕이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아, 나에게 이 완고함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구나. 사무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내 가치로, 내 충동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돌문을 깨뜨리든지 치우든지 하는데 해답을 얻으려고 할 텐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의 이 돌문은요 날마다 커지고 두꺼워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완고해져 간다고요. 고집이 세져 간다고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조그만 했을 때 빨리 제거하든지 파괴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사울 왕에게는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되는 상태. 본인이 몰라요 그걸. 24절로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즉시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겉으로 보면은 뭐 회개하는 것 같고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뉘앙스를 보면 자기의 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돌문의 완고함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24절에 그 변명이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고 자기의 마음이 완고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백성들이 그런 것을 내가 차마 못 이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진단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 대화의 단절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 길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 왕은 기브아로 돌아가면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헤어짐의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야말로 슬픈 엔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와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에서 이 두 캐릭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캐릭터로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는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 번 범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한 무서운 파렴치한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망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사울과 다윗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예, 말귀를 알아먹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말귀를 끝까지 못 알아먹었고 다윗은 말귀를 알아먹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어렵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던 그 말귀를 알아먹었습니다. 알아먹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자기 안에 그 위선과 가식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왕권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내면의 그런 악독함 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먹은 그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를 알게 되는 또 뭘 아느냐? 그러한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실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내가 공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울 왕은 놀랍게도 자기의 아픔도 자기의 문제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며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한데 그 모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소통합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재직회를 합시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소통합시다.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많이 있는데 공식 루트가 없어. 판 좀 깔아줘. 나 좀 하고 싶은 말 좀 짝 좀 하게. 교회 운영에 대해서 나 정말 답답한 게 많거든. 내 말 좀 해야 되겠어. 소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소통이 됐냐?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에게 들렸으면 소통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은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청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진멸했습니다. 자기만 주장합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명령이요 강요입니다. 사람이 파워를 갖게 되면 소통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공감해 줘야 돼. 집중해 줘야지 들립니다. 그 의미를. 어려워요. 자기 희생적인 힘을 갖게 되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기 싫은 거죠. 내가 말하는 걸 너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사장은 종업원에게 내가 하고 싶으면 훈시하면 끝나. 훈시. 알았지? 해. 끝. 소통됐지? 이 힘을 가지면 자꾸 그렇게 되어져. 이게 이제 쉬운 살이 넘어가면 대부분 남편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가장인데 하나님도 나를 머리라고 해주시는데 내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한마디 칵 하면 아내가 그냥 꼼짝 못하고 깨갱하고 다 들어줬었는데 그렇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물 가져와. 예. 지금은 당신이 떠먹어. 착각 속에서. 그게 뭐예요? 다 변했는데, 세상도 변하고 내 아내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나의 완고함만 변한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자라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트를 느껴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나를 살펴보시옵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옵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로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거 주세요 끝.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그래요. 말씀을 앉아서 들을 때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지금 의미하고 계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지가 않아요. 계속 내 생각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건 나한테 오케이야? 어그리 되는 거야? 이건 너무 강 푸시하는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계속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미가 선포되어도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데 가 있고 이 완고함.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완고함을 깨뜨리며 상대방의 의미를 나도 공유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소통을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IQ가 높다고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절대 소통 안 합니다. 자기의 머리 좋음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죠. 왜?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미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제를 하는지 압니까? 왜 장로님들과 제가 같이 밥 먹고 장로님들 부인들이 같이 밥을 먹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깔깔대고 왜 그럽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대화도 주제도 아니면서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정서적인 경험의 그냥 공유입니다. 그냥 웃고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재밌고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엇이 축적되어져 가는가? 이 의미의 공감 능력이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박대웅 목사 뭐 좀 나이스한 새로운 목사가 아틀란타에 왔다네. 뭐 설교가 괜찮다는데 한번 가서 볼까? 옵니다. 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그렇죠. 뭐 맨날 새롭고 설교가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하는 거 결정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똑바른 것도 없네. 뭐 박대웅 목사가 돈을 다 가져간다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왜요? 그분과 저와 같이 살아가며 같이 떡볶이를 먹으며 같이 짜장면을 먹으며 공유되어지는 그 솔직함의 느낌과 감정들이 쌓여진 축적되어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축적되어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압니다. 박대웅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은 최소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무소유야. 그거는 압니다.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주려고 그래. 압니다. 의미가 공유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14년이라는 시간이 그 정서적인 감정과 그 경험들을 축적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전달이 됩니다. 제가 왜 아파하고 제가 왜 답답해하는지 이제 압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와 대박이다, 진짜다, 이거 찐이다, 멋있는 걸 보고 와 정말 근사하다, 이런 데 또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 환호성 한번, 와 오늘 진짜 기분 좋다 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것이 정서적인 경험의 공유와 축적이 의미를 통하게 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시기 소리 진짜 잘합니다. 대화가 주로 이렇습니다. 그 거시기, 거시기 있잖여. 저기 대인동 사는 사람 있잖여. 그 김약방 그 사람,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시기. 근데 어떻다고?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시기. 그 시기를 갔다네. 아, 거기가 어디야? 거기 생각이 안 나. 그 시기 간대. 이게 뭔 말이냐면 저 김약방에 김약사 그 사람이 영광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그렇지, 갔대. 근데 거기서 이제 낚시하는 그 낚시꾼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낚시 배를 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막 그 사람 거시기 이름이 거시기를 만났대야. 그래갖고 배를 타갖고 나갔다는 것만 거시기 했는데 징그럽게 거시기 안 되더랴. 뭔 말이야 도대체. 그건 다 말 텐데 다 알아들어. 뭐 그 사람 뭐요? 그 김약방 그 사람이 낚시하러 영광에 가서 그날 그 사람 맨날 갈 때마다 낚싯배 태워주는 사람이랑 같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시기 했는데 그날따라 징그럽게 그 낚시가 안 됐다 이 말이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걸 그냥 문화라 그래.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서적으로 축적된 것에 의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아주 이상한 방식인 거예요. 외부인들은 그런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지죠. 답답하죠. 대부분 우리 남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 정서적인 감정의 경험,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것, 이거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자들은 평생 그걸 하면서 살아가요. 보통 수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자들은 2만 마디를 하고 하루에 남자들은 1만 마디를 해요. 1만 마디는 대부분 다 필요와 생존에 의해 필요한 말들을 해요. 비즈니스적이고. 그럼 여자들은 남자보다 1만 마디를 더 하는데 그 추가적인 1만 마디가 다 뭐냐? 다 감정의 정서적인 공유예요. 그걸 계속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그 사람도 그런 걸 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적인 것도 계속 표현하고 저 사람의 정서적인 것도 계속 들어주는, 그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적부터 수십 년간 쌓아져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예요. 남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는 훈련을 해와요. 애가 자꾸 울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내 녀석이 이렇게 잘 우냐? 혼나요. 또 옛날에는요, 자꾸 웃어도 혼났어요. 이렇게 머슴애가 웃음이 해프냐? 이렇게 웃어도 혼났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한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이런 대화를 그때 한강변에서 두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나눴었지. 아버지, 왜 달빛은 저렇게 좋은 건가요? 개똥이다. 없어요. 이놈 시끼. 이놈 시끼. 공부나 이놈 시끼야. 아버지 100점 맞았어요. 잘했네. 자식아, 다음부터 더 잘하려고 해야지, 자식아. 끝. 정서적인 공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군대 우리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또 절에 대해서 굉장히 미소를 띠면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가면 자기 느낌, 자기 감정 드러내지 못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강요당합니다. 쫄병이 무슨 지 생각이 어디 있고 감정이 어디 있어. 하라면 하는 거죠.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남자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50년, 60년을 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의 느낌을 잘 모릅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냥 잘 아는 것, 나에게 익숙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열받는 거, 성질나는 거. 그게 그건가? 그거는 분명해. 나머지는 잘 몰라. 이게 지금 좋은 건지 기쁜 건지 뭐 답답한 건지 슬픈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에 가까운 감정인지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내 감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더더군다나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도 내가 모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상대방은 분명히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나에게 전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섬세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이해하며 잘 들으며 그걸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좀 병적으로까지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좀 그걸 이해해 주세요. 아, 저 사람 참 저렇게 살았구나.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팔이 굵어진 전사로서 그 거친 사람들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감정 인식 능력만큼은 다윗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이 감정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다윗의 아주 이거는 첫 번째 가는 장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군대에서 명령만 하는 그 거친 사람들 세계 속에서 쫓기며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감정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노래 기도에 해답이 있어요. 다윗은 노래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시편이죠. 다윗은 노래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으로 연주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목동을 할 때에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도 매 순간 다윗은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그것을 공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슬퍼요. 하나님 나 지금 기뻐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나 저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요. 늘 하나님께 수다를 떨듯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 그러면서 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은 저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추측해요. 하나님도 화나시죠?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멸망시키실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노래, 기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한 문화예요. 한 패밀리예요. 하나님과 먹고 자고 하나님 맛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계속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게 어렸을 적부터 축적되어져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흥 소리만 한번 내도 알죠. 하나님이 다윗아 저 거시기 있자녀 그러면 다윗은 알죠. 거시기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 다윗아 오늘은 내 마음이 좀 거시기하다. 하나님 다윗은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컬처가 함께 살아온 소통되어진 감정적 교류가 축적되어진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소통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소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울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상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함의 돌무늬.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완고함의 돌무늬. 나는 하나님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많은 감정을, 정서를 공유하고 축적해 온 것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충동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이 완고함의 돌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를 치시기도 하세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나를 고꾸라뜨리기도 하세요. 하나님 뭘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때려서 위골을 시킨다. 허벅지 부러뜨리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못 알아먹고 자기가 소중하게 하는 의미를 찾아서 자기의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완고함. 그 완고함의 힘줄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회칠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어져 버린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시고 할례를 베풀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미를 알아먹는,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저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먹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다 피상적인 것들, 사울 왕처럼 그냥 그 문제만 모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내가 좀 그때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에 대한 이것을 깨뜨려야 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들을 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누가 그것을 알아먹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도록 내어드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완고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집이 세요. 나는 내 생각이 원래 강하고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녹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앉혀놓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들으라 쉐마.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걸 들으려면 내 마음의 완고한 돌문을 제거하든지 깨뜨리든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사울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이 돌문이 더 두껍게 무겁게 자라나기 전에 빨리 속히, 그동안 내 돌문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미가 나의 의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뜨려 주시되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너무 잘 들리게 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소망의 모든 성로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도 잘 알아듣는 소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